간단하게 먼저 하면서 시작합시다. 대충 느낌만 보시면요. 42권에서는 그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권에서는 아삽의 시라고 해서 하는 시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다윗의 시라고 할 때에는 무엇이 강했습니까? 개인성이 강했죠. 어떤 사람이 저자라는 게 굉장히 선명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정말 졸기 좋은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바람 서서히 불고 뭐 저자가 어떻다는 등 뭐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공기만 좀 더 좋으면, 바닥만 하면 정말 그 다윗이라는 한 개인사를 선명하게 갖고 있는 개인이 저술을 하는 것과, 그렇죠? 고라자손, 아사벳이 이런 식으로 어떤 보편성을 획득하는 사람이 저술을 하는 것과 좀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그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찬양을 작사했는지, 그 작사 작곡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의 개인성을 굉장히 충분히 표현해서 이 작품을 기술하지 않죠.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할 때는 내 개인적인 고백이 발판이 될 수도 있지만 뭘 지향하는 거예요? 보편성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보편적인 정서, 보편적인 표현. 누구나 함께 듣고 부르면서 아 맞아 내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가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편, 3편, 2권, 3권에서 나오는 시들의 상당수는 약간 그런 시편들이에요. 회중들이 찬양, 회중들이 예배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가사를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이 가사를 부르면서 이 내가 예배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근데 큰 줄기는 같죠? 내가, 세상에 힘들어서 찬양하는, 내가 또 고백하는 뭐 이런 식의 찬양들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는 내가 요즘 CCM이 되게 좋은 부분도 되게 많고요. 근데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좋고 나쁘면 문제는 아니고. 요즘 CCM 컨셉은 뭐예요?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저주의 정서, 어떤 애가의 정서, 슬픔의 정서, 인정의 정서, 감사의 정서, 찬양의 정서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정서가 흘러간다고 그랬죠. 시편에서는. 요즘 CCM은 약간 저주의 찬양 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죽여버려라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직장에 스트레스 받고 와서 교회에서 부를 찬양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주의 찬양이나 애가도 많진 않아요. 애가도 뭐 아침 한 개 눈 앞가리든 뭐 요 정도죠, 그렇죠? 근데 인정의 찬양 약간 보통은 이제 찬양이나 감사 쪽이 많고 요런 컨셉으로 가기보다는 요즘에 약간 그 CCM 흐름은 트렌드는 약간 복음론에 대해서 그래서 보혈의 능력, 회개를 통해서 회복, 성령의 초대, 그래서 헌신의 결단. 이렇게 시편적인 개인의 내면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내면의 여러 가지 정서의 기준으로 가사가 적용되기보다는 사실 현대가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정서적이보다 굉장히 훨씬 더 교조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회개의 찬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찬양, 보혈의 능력을 통한 어떤 회복의 찬양, 그리고 어떤 감사와 간구의 찬양, 그리고 이제는 사명과 헌신의 찬양. 이렇게 어떤 교리적인 틀 속에서 가사들이 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고백적인 교리적인 고백을 내가 다시 한번 채화하는 이런 틀로 많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어떤 틀로 쓰여져 있다고 했어요? 내가 시편 하면서 계속 반복하듯이 여섯 가지 테마를 기본으로 한 주제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2권을 읽으실 때는 1권을 읽을 때는 다윗을 상상하면서 읽으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개인이 되게 강하고 이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게 되게 강하고 이권을 읽으실 때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물론 개인이지만 개인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이것이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르던 찬양의 가사들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42편 보죠. 하나님이여 사슬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였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거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넌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시는 다, 좀 이따 또 읽읍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3단락으로 나오는 데까지 첫 단락이 됩니다. 후렴구처럼 붙죠?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가 어찌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쵸? 근데 앞에 후렴처럼 붙고 앞에 어떤 내용들이 붙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은 약간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뭐 칠판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제는 칠판을 다시 쓸 거예요. 우리가 집이 넓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부터 쓰고 싶었는데 분필을 못 찾았어요.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봅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이 내가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거에 대해서 아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상을 먼저 잡으라고 했어요. 이미지 하는 이미지를 먼저 잡으라고 했는데 사슴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시냇물을 찾아가는 상태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시내가 흐르면 거기서 시내가 계속 흘러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도 때때로 가뭄이 들면 어떻습니까? 뭐가 먼저 말라요? 지류가 먼저 마르죠. 한강이 마르진 않죠. 하지만 뭐 가뭄이 많이 들면 안양천 같은 데도 마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뭐가 마르는 거예요? 계곡이 마르죠. 계곡이 마른다는 건 계곡을 흘러대는 샘이나 지류가 마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샘이나 지류가 마르고 그 다음에 계곡이 마르고 그 다음에 천이 마르고 강까지 마르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는. 그러니까 맨 먼저 사라지는 데가 어디예요? 산속에 있는 옹달샘이나 조그만한 개울 누가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그런 게 제일 먼저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가 많고 산림이 많은 지역이어서 특별히 가뭄이 들지 않으면 샘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요 나도 안 가봤어. 한번 가보긴 해야겠지. 근데 안 가봐도 요즘에 영상이 잘 돼 있잖아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강도 마르는 지역이에요. 그쵸? 그 지역은 돌산이 많고 사막기후가 많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마르기 시작하면 개울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강까지도 마릅니다. 그래서 강이 클 때는 사람 키를 넘다가 강이 적을 때는 발목에서 허리 정도 오게 될 만큼 이게 폭이 커요. 한강도 약간 수위의 폭이 있잖아요. 여름 겨울에 그 정도도 훨씬 더 높은 수위의 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예 이제 풀숲이나 산간이나 이런 데는 어떻다면 그게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슴이에요. 사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간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어제까지 거기서 물을 마시고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마시던 곳에 가서 물을 마시러 갔더니 거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죠. 그때 당혹스러움이 이 시의 시상,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갖고 가야 시 전체가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혹스러움의 정서죠. 여러분 사람이요 내게 그것이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급박해지냐 덜 급박해지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놀러 갔어요. 에버랜드 같은 데 가서 놀아봐야겠다고 딱 갔어요. 근데 문을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오늘은 에버랜드에서 놀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문을 닫았어. 근데 이게 오늘은 못 놀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뭐 서울랜드를 찾아다니고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랜드를 막 갑니까? 보통 거기 스케줄 꺾어버리죠. 그렇죠? 아 이거 오늘 안 되네 이래버리죠. 이게 충분 조건에 대한 것들은 그래요. 한번 놀아보려고 했는데 한번 누려보려고 했는데 누릴 조건이 안 되네? 그럼 말지 뭐. 약간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필요 조건은 왜요? 말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서 지금 당장 아침에 얼마나 목 말라요. 지금 당장 물을 마시고 싶어서 왔는데 물이 없어요. 아, 오늘은 물이 없네? 말지 뭐. 하고 집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난 지금 물을 마셔야 돼. 근데 물이 없어. 근데 어디 물이 있을지 몰라. 그쵸? 이 당혹감. 점점점 목은 더 말라가는데 어디에 물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원래 물을 마시던 곳에서는 물이 없고 그래서 나는 사방을 그 떨스티한 걸 갖고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시편의 저자의 심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은혜가 됐어요. 주일 예배 가면 은혜가 되고 아침 기도하면 은혜가 됐다면 거기 가면 은혜가 됐어. 그렇게 삶이 은혜가 됐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주일 예배를 갔는데 똑같이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 좀 이렇게 응용해서 얘기하면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 똑같이 내가 어떤 은혜 터 가운데 있고 은혜 기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나한테 은혜가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이 사람의 신앙의 간극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이 시가 좋은 시인 게 뭐냐면 간극 어디서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적으로 도전하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의 문제예요. 신앙이 충분 조건인 사람은 평소에 은혜를 받던 데서 가는데 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아요, 그냥. 아, 요즘엔 은혜가 안 되네? 하고 맙니다, 그냥. 그쵸? 충분 조건이니까. 근데 신앙이 필요 조건인 사람은 거기서 그냥 큰일 난 거죠, 지금. 왜? 이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은혜가 없어졌으니까 이걸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갈급한 상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그래서 설교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도전받은 도전은 뭐예요? 나는 신앙을 이렇게 사슴의 갈급함을 갖고 사실 여러분한테 신앙이 충분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 조건이죠. 신앙이 없이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메마르고 내 마음이 정말 쩍쩍 갈라지고 내 마음에 밭에 생명력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 내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충분 조건처럼 이해해서 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갈급함이 찬 갈급함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도전하는 것이고 이 갈급함이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2권, 두 번째 시편의 두 번째 권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슴을 친애물 찾기에 내가 주를 찾기에 열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해되시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근데 내가 어느 때에 나가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뭐라 그래요? 너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합니다.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내가 뭐가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진 거죠. 내면의 상황에, 삶의 환경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가서 현존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난 진짜 갈증이 나는데 주변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넌 전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엔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이 하나님을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상처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 지도자였죠. 그렇죠? 영적인 샘플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전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시고 이런 감사한 일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렇죠? 성일에 요즘 주일인 거죠. 그렇게 신앙의 주도자이고 신앙의 주체자이고 신앙의 지도자였는데 이 일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해. 왜?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으니까. 내 안에도 은혜가 없고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나를 이제 평가 이상하게 평가하고 내가 몰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어찌 불안해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어때요? 영혼이 낙심되어 있는 게 이 사람의 현재예요. 그렇죠? 영혼이 불안한 게 이 사람의 현재야.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내 내면은 완전히 지금 이렇게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불안하고 영혼이 낙심되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지. 그때에도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 근데 내가 난 불안해. 난 낙심했어. 라는 게 내 최종적인 견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내 영혼아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그쵸? 지금은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내 팩트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안 보이지만 그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내가 아 하나님 이러려고 나한테 그러셨구나 라고 다시 찬송하게 될수 있을 거라는 지향성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 시를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자기가 어떤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좋을 땐 다 좋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도전하시고 막 하면 아, 정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정말 성령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대안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앙이 좋다 안 좋다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신 뭔가 하나님과의 내면 어떤 소통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간헐적인 신앙이 되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영원히 낙심하고 불안해할 그때에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설교였죠? 예, 지난주죠? 인생에서 인생을 배우지 말라고. 그렇죠? 인생에서 인생을 배우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낙심을 했죠? 불안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신앙이라는 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 별 도움이 안 되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생에서 인생을 배우는 사람이고, 신앙에서 인생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낙심되지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나에게 얘기하게 하실 시점에 내가 분명히 도달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내가 그 과정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그 과정을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설교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편은 거의 다 설교적으로 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인격적인 시혜라는 게 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적용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용점들이 좀 필요하고 찾는 자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정말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좋으실 때는요 이 뒷부분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면 자 지금 영원하시면 뒷부분이 이렇게 은혜가 돼요. 신앙이 이렇게 조금 안 좋을 때는 앞부분이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앞부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뒷부분을 자기를 나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방어막이 되죠. 그래서. 그 이상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해주는 그럼 반전의 계기가 되는 시니까요. 꼭 기억하시다가 혹시 살아가다가 내가 되게 기갈할 때 메말라 버렸을 때 이 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부분만 얘기하고 너무 많은 설명을 했지만 6절 7절 얘기합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질산에서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고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사람이 뭘 회상합니까? 1절을 했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뭐가 됩니까? 6절부터 6, 7, 8절에 이 사람이 회상하는 건 뭐예요? 요단과 헤르몬과 미산산에서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부르셨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셨던 장소들이죠. 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내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파도와 물결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 덮쳤었던 시기를 기억하는 거죠. 그쵸? 그게 본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이제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나는 이렇게 과거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이 전혀 없다가 아 내가 뭔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아,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 인생 왜 이러죠? 아 근데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생각지도 않게 열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네. 아이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저렇게 인도하시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를 한 텀을 겪어봤으면 그 텀을 다음 텀에 내가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텀에는 그 중간까지만 왔어도 아직 상황이 열려지고 뭔가 대답이 나오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들은 하나도 안 보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던 기억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기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옛날의 경험도, 옛날에 은혜 받았던 기억도, 은혜 받았던 현상적인 기억이죠. 막 사람들이랑 막 이럴 때 기억도 오히려 상처가 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중심에 회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그렇죠? 이것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니네 오늘 집에 가면 목 좀 안 좋을까 걱정이다. 예배만 드리는 분이 괜찮아요? 나만 기관지가 임해서 그런가? 좀 그렇죠. 좀 약간 그렇죠. 약간 이 세면가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창문을 열는 게 낫지 않을까? 어, 누나가 다 내려서 다 왔어? 8, 9, 10, 11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 베푸시고 밤에는 8절까지 되고요. 9, 10절 가장 정확한 고백, 이중적인 고백을 하죠. 내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내 뼈를 찌른 칼들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내 걱정에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하면 여전히 창소하리로다. 를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내적인 기갈, 그런 불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 두 번째는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억들, 은혜의 기억들. 세 번째는 환경적으로 나를 칼을 찌르는 것 같은 상황, 하지만 그런 불과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결단. 이렇게 한 편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시인 편, 높은 편의 시이고요. 은혜로운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46편 볼까요? 46편. 46편.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10편, 2권 하면서 한 10편 정도를 다루고 싶었는데, 한 주에 10편 하기 좀 많거든요. 오늘 한 두 개 하고 다음 주에 한 여덟 개 쭉쭉쭉쭉 하면 이건 딱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서 좋으니까 더 평화로우시고 좋죠. 그렇죠? 이렇게 이러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체력이 회복됩니다. 응? 난 그렇던데 옛날에 부목사 할 때 녹음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한 번은 너무 깊게 잠들어서 깼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가 어디지? 본당인데 여기가 어디지? 정말 또 하루를 달려갈 힘을 얻고 새벽부터 가서, 괜찮아요. 방송교회 새벽부터 가서 이렇게 막 있다가, 오전 사역하고, 본예배 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후에 본격적으로 청년부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만 잤나? 모르겠는데.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말란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리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로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추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에 불을 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왕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46편도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쵸? 이거 찬양, 유명한 찬양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다. 이게 출애굽기에도 좀 나오는 구절이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좋은 찬양입니다. 그쵸? 찬양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 왜 난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쵸? 최고죠. 주일에 와서 딱 찬양했는데 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좋은 찬양입니다. 진짜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앞부분을 봅시다. 두 가지를 대비되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한날 중에 많은 큰 도움이시라. 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리고 2절부터는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얘기합니다. 그쵸? 그럼 지진나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산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시편의 그 테마에서 산은 철학, 가치, 사고방식 이런 걸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시대 정신 뭐 이런 게 산을 상징합니다. 바다는요, 혼돈 뭐 이런 걸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은 내가 살아가는 기반, 현장, 터전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사람 하나님은 내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하나를 큰 도움이세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현재는 어때요? 맨 먼저 뭐가 변했어요? 땅이 변했죠. 내가 사는 현장이 변해요. 그렇죠?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살면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회사 나가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회사였는데 무슨 본부장이 바뀌든 팀장이 바뀌면서 땅이 변해버린 경우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나를 지켜주던 이렇게 행정팀장님이 다른 교회 당회장으로 가버리시면 저도 이제는 땅이 변했거든요, 옛날에. 그죠? 땅이 변하든지. 응? 힘들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지. 이게 되게 대단한 거죠. 산이 흔들려. 아, 이게 맞다고 나름대로 믿었던 가치들이 있어요. 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근데 이게 흔들려 버렸네? 근데 이게 또 어디로 빠졌어요? 혼돈 가운데로 빠져버리죠. 그쵸? 그쵸? 아, 난 세상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흔들리더니 이제는 모르겠어요.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든지. 그러니까 난 어떻게 돼요?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쵸? 바다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 이게 뭐 가정의 문제건 개인의 문제건 사회의 문제건 신앙의 문제건 간에 뛰놀아 버립니다. 바닷물이 솟아나서 막 뛰노니까 내가 이제 다 혼란스러워 버리죠. 어느 정도 뛰어나래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바닷물이 넘쳐서 내 모든 삶의 현장이 흔들려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세상이 뒤집어진 상황인 거죠. 여러분 꼭 나라가 망하고 뭐 전쟁이 나니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질 때가 있죠. 난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었는데 갑자기 내 상황과 필드, 땅이 확 바뀌어 버리면서 갑자기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흔들려 버리고 그것이 그냥 혼돈 속으로 빠져버리니까 결국 나는 그전에는 나름대로 땅과 산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 바다의 삶, 혼돈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면서 혼란스러운 게 내 삶에 진짜 뛰놀아버리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이런 환난에서 만날 만한 큰 도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마지막 구절만 읽고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만사형통이 아니야. 사람이요, 상황이 좀 어려워지는 건 살만합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산이 흔들리지 않으면 살만해요. 땅이 그대로 있으면 살만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어려워졌어. 좀 척박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양이 많아졌어. 저산이 맞는데 조금 오르기가 힘들어. 이건 살만해요. 뭐가 힘들어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면 힘들어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이건 이제는 못 쓰는 가치관이야. 그럼 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응?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라고 해서 결국 혼돈의 가치들이 내 삶에서 확 이런저런 말들이 내 삶을 지배해버릴 때 내가 확 말려버릴 때가 사람이 제일 힘든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진짜 위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만날 만한 큰 도움.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대의 그림을 얘기합니다. 이건 아래죠. 그럼 이 상상력의 그림을 보세요. 계시록적 그림이에요. 이 중에 내가 나만 말을 하고 있어서 더 그런 거였지. 오늘 설교는 이럴 수 있겠다. 목이 계속 메이네. 이게 계시록적 그림이죠. 아래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이 상태죠. 산이 자꾸 바다에 빠지고 막 바닷물이 침몰한다는 그 지진이 진짜 지진이 아니고 뭐 그게 진짜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래는 여러분들이 이미 지진과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죠. 그렇죠? 우리의 그 가치관의 혼란과 충돌의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는 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시편의 이미지에서, 계시록적 이미지에서 위에서는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흘러 하나님의 진노하신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표현했어요. 말하는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지만 그 거꾸로를 계시록적으로 도치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부터 한 시내가 흘러나오고 그 시내에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계시록적 그림이죠. 그렇죠? 그렇죠? 성 앞에서 시내가 흘러나오는 건 에스겔로 나오는 환상이고요. 계시로 나오는 환상이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쓰는 환상이에요. 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고 거기 나오는 시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전달하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시내, 하나님의 시내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임해서 미친 이 난장판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여전히 인도함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전히 가르침 받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아래가 이렇게 있지만 위에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아래에 서 있지만 역사적인 실정이 이 아래에 서 있지만 이 위에 신의 흐름을 받고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의 흐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큰 도움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전체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계십니다. 그 성 중에 계시는 건 뭐예요? 이 나라예요. 그렇죠? 이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벌써 흔들렸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흔들립니까? 라고 하면은 상황이 움직이자마자 곧장 이제는 시험과 불신이 찾아오는 거고, 원래는 아래는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는 아래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뜻이야? 내가 세상에서 가치가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고 상황적으로 뭐가 안 맞아 떨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면 이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 내면에서, 내 현장에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믿는 거죠. 뒤집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시내가 여전히 성령이 나를 찾아오고 내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면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얘기하죠. 새벽은 가장 깊은 어둠을 표현하고요. 빛이 오기 직전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얘기죠. 새벽에 갖고 있는 이중성의 이미지는 뭡니까? 새벽 자체는 어둡죠. 어둡죠. 뒤집어지고 있는 게 현재 어두워요. 근데 새벽은 왜 새벽은 사람은 새벽이란 단어에 사람들은 빛을 떠올립니까? 해가 뜬 상태는 새벽이 아니에요. 어두울 때가 새벽이에요. 근데 뭐가 밝아오는 거예요? 빛의 가능성이 밝아오죠. 그게 성경에 사용하는 새벽의 이미지입니다. 나는 산이 바다에 처박히는 현재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장 흔들려 보이더라도 이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신의 은혜를 받아가면은 하나님께 분명히 내 삶과 내 현장을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이 이 사람에게 뭐예요? 새벽인 거죠.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멋있죠? 그런가?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산, 땅 이렇게 얘기 표현하지 않죠. 아예 이제 이걸 국가 개념, 사회 개념으로 나누죠. 그래서 문 나라가 왕국이 흔들리고 그 소리에 땅이 녹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의 흔들림들을, 그 전쟁들을, 그 칼들을 다 꺾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가만히 있어는 뭐예요? 가만히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는 건 뭐예요? 땅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산이 좀 바다에 처박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있는 확신과 그 방향을 바꾸지 말고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딱 이게 지지대를 대고 있다가 지지대를 대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아 이게 놔버릴래요. 이거 놔야 될 것 같아. 이게 내가 못 버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거 뒤에서 거의 다 해결됐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그 시내에서 나오는 기쁨을 확신하면서 주변에서 막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침몰하고 이렇게 해도 이 방향성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다가 땅이 좀 흔들려 버리면, 산이 좀 무너져 버리면, 바다가 좀 침몰해 보이면 어이쿠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땅 따라가고 바다 따라가고 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방향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가면 요거에 현혹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는 가만히 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의 높임을 받으리라. 지금 막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삶이 드러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선언을 담고 있는 것이 46권입니다. 좋죠? 아무래도 2권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추리다 보니까 좀 설교적이죠. 그렇죠? 네. 네, 시편도 나중에 설교를 할 일들이 있겠죠? 근데 되게 한 편 한 편들이 되게 좋은 시들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설명한 거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도 알아야 되고요. 에스겔도 알아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창세기도 알아야 되고요. 욥기도 알아야 시편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편은요, 그건 다 안다고 전제해요. 그러면서 이 상징과 의미들을 쓰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걸 읽고 무슨 지진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너무 산이 침몰하고 뭐 바다가 하고 하면 그냥 굉장히 상투적이고 전형적인 용어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앞부분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뒤에 가만히 사는 듯이 말지어다 하나님께 도와주는 거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좀 편집돼 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편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시 한번 이렇게 풍성하게 보시는 것들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 일단 마치겠습니다.